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제15편 김일성의 20자루 총과 고동래 피살. 여름이 정말 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이 계절. 잠자리 날개같이 가벼운 옷을 입은 사람들 모습에 우리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볍고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제15편으로 여러분을 찾아뵌 국민통일방송 박주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김영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선생님,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김일성의 20자루 총과 고동래의 피살인데요. 김일성 평전에 언급된 김일성의 20자루 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북한에서 저희들 배울 때는 두 자리의 권총이라고밖에 배우지 않았는데요. 과연 그러면 김일성의 20자루의 총, 과연 무엇일지 정말 김일성 평전을 보고서야 저희들도 알게 됐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1931년 김일성이 19살 나던 그 시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김일성은 중국에서 공산당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중국 공산당에도 당원이 되려고 했었죠.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독립군들이 시키는 그런 군자금을 모으는 그런 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네.
당시에 그 일제를 몰아내고 독립을 하자면 물론 군자금이 필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군에서는 지역마다 정말 사람들이 다니면서 강제로 또 반강제로 돈을 막 이제 거둬들였는데요. 그 당시에 김일성은 독립군 안에도 그 당시에 공산당을 따라다니는 사람들하고 민족주의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분류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김일성은 유독 공산주의자들을 자칭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서 군자금을 모으는 그 일을 했는데 그 당시 김일성 나이가 19살이니까 아마 제 보기에도 약간 좀 철딱선이 없이 막 날치고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시간에 우리가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김일성 평전에서
네.
530 폭동과
그렇죠.
이런 폭동에 김일성이 관여한 이유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기 위해서
네.
잘 보이려고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0자루 권총도 어차피 김일성이 공산당에 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공산주의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생겨난
문제는,
일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이제 평전 내용을 좀 볼 건데요.
네.
우선 20자루의 총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김일성이가 군자금 모으면서 막 돈을 달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항하면서 안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때는 무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
그 당시 독립군, 그때 이제 독립군 간부였던 그 사람한테 가서 돈, 그 총을 좀 달라고
네.
빌려달라고 했던 거죠. 20자루를.
네.
그리고 김일성은 그때 권총을 한 자루를 이제 빌렸었고요.
네.
그래 빌렸다가 결과적으로는 빌려준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김일성이가 그 무기를 자기가 획득했는데 근데 이런 사실은 다 숨기고 북한에서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하는
네.
이런 사건들을 이제 가지고 거짓말 막 아. 말을 많이 만들었는데
네.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을 쳐가지고
예.
무기를 20자루를 처음에 가졌던 그 내용인데요. 그럼 자세히 한번 좀 그 내용을 좀 보죠. 뭐 그 당시에 조선혁명군 사령부 군사부장이었던 김강렬이가 그때 이제 독립군 제2중대장으로 그 북한으로 있던 그 이정락이
네.
탈출하면서 20여 명의 청년들로 만들었던 그때 동아혁명군 그 사령관으로 추대되면서 자기가 데려온 대원들까지 합쳐가지고 그때 조선혁명군이라고 이제 개편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의 조선혁명군
예.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인 거예요.
아.
김일성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한 것처럼
예.
이종락이가 결국 만들어낸 군대고요.
예.
그 이종락은 그 당시에 중국 공안국에 잡혔다가 정말 제일 늦게 나온 김일성이가 나이도 어리지만은 좀 사상도 좋고 또 무슨 일 시켜도 잘한다 해가지고 그때 세금 징수를 맡겼던 사람도 바로 이종락이었습니다.
아, 김일성이.
네, 근데 예. 김일성은 그 조선혁명군을 만들었던 창군했던 이종락 대신에 자기가 지금은 조선혁명군을 창군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김일성 평전 내용을 좀 예, 제가 또 다시 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 김일성은 이제 자기는 이제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는 일이 이제 너무 질리도록 싫었다. 그러니까 이제 장춘에 가는 특무대에 나를 넣어달라.
네.
이렇게 이제 최창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최창걸이 김일성을 데리고 군사부장인 당시 군사부장이었던 김강렬에게 갑니다. 근데 김강렬이가 김일성을 딱 보니까 너희 삼촌이 김영건이죠.
네.
풍산에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다가 이렇게 잡혔는데 너마저 잡히면 우리가 체면이 안 선다. 그러면 이제 너를 그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으니까 내가 시키는 임무를 네가 해라. 이래서 김일성을 따로 불러다가 임무를 줍니다. 그 임무가 바로 예, 양세봉이라는 이제 북한 조선예술영화에도 많이 예, 네. 등장했던 인물이죠. 그 사람이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 부대를 습격할지도 모르고 이제 또 중국 국민부와 협력하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네가 부사령관 쪽에 알려서 나한테 빨리 조치를 해달라. 이 임무를 김일성에게 줍니다. 그래 김일성은 김강렬에게 임무를 받고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면 사람들이 잘 내지 않으니까
네,
우리한테
맞아요.
총을 빌려주면 안 되냐. 이래서 결국 김강렬은 총 20자루를 김일성에게 빌려주고 개인적으로는 권총 한 자루까지도 김일성에게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일성 평전을 보게 되면 총 20자루가 생기게 된 원인이 결국은 김강렬이가 네. 자기 부대의 임무를 위해서 김일성에게 총을 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 네. 부대 활동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네.
그들은 이제 어린 정말 그 20대의 어린 사람들을 동원시켰는데 그때 이제 김일성도 그렇게 심부름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네.
결국 저는 참 재밌는 내용이 그러면 과연 김일성이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네.
북한에서 그렇게 유명하게 떠들고 있는 두 자리의 권총은 과연 어디다 버리고
네.
그때 처음으로 권총을 받아 찼는지
예.
그 내용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 과연 그 두 자리의 권총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냐 이런 예. 생각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평전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김일성 평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20자루 권총의 그런 출처를 알았고 이 20자루 권총이 이제 김일성이 앞으로 이제 조선예술영화에서 보여줬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할 때 뭐 우리가 무기를 잡기 위해서 정말 일본 놈들과 중국 만주 군벌들과 이렇게 투쟁을 해서 얻었다고 했는데 김일성 평전에 보면 전혀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고 김강렬이를 속여서 김일성이 무기를 20자루를 빌려가지고 그 총을 기반으로 해서 조선혁명군을 창건한 걸로 되는데요.
그 북한에 있을 때 생각나죠. 그
네.
해상기에도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이런 내용 제목으로
네.
그때 김자혁이라고 하면
예.
김일성의 첫 그 해방됐을 때 북한이 했던 그 투사라고 했던 사람인데
네.
그 김자혁이 썼던 해상기입니다.
네.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영화도 만들어가지고 영화에도 또 이제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
아마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예,
한 시간
생각이
됐는데,
납니다. 예.
근데 그때도 보게 되면 그때는 1930년대 초였는데 두만강에서
네.
이제 그 일제히 총을 경찰관들이 총을 빼들어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무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네.
그 당시에 일제 총을 빼앗기 위해서 5.18 예, 박세훈
네.
김태훈 동무들 뭐 이렇게 그때 나와요 영화에서 지금도 저는 기억이 아직도 상상한데 그러면서 이제 영남 파출소라고 하는 데서 그때 총을 빼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때도 두 자루의 권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만 보게 되면 이렇게 예, 세금을 정말 그 징수하기 위해서 무장이 필요해가지고 김강렬한테 그러니까 독립군 그 부대장한테 가서 총을 빌림에서도 불구하고 지금은 북한은 그거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네.
마치나 정말 목숨을 건 무기 탈출전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김일성 평전을 예, 집중해서 보느라면 북한에서도 익숙한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최창걸이라는 사람인데요. 김일성 평전에는 바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김일성은 자기가 얻은 20자리의 무기를 가지고 최창걸에게 언젠가는 이 총으로 무송이나 안도 쪽으로 넘어가 진짜로 일본 놈과 싸우는 그런 새로운 부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최창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창걸은 난 조선혁명군이 아니면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창건된 김광열이가 이끌었던 조선혁명군이 아니면 아니야. 사령관도 널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지 너도 잘 알지 않냐. 우리가 이곳에 남아 군대를 새롭게 개조하여 진짜로 일본 놈들을 싸우는 군대로 만들면 되지 않냐. 결국 김일성은 최창걸을 설득시키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창걸은 김일성의 의도를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북한 조선예술영화에서 보았던 최창걸이하고 김일성 평전에서 존재했던 진짜 최창걸은 좀 다르네요.
네, 그렇죠.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을 살인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배워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김일성이 살인관인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살인관들이 있었고
네.
김일성은 그런 살인관들 밑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때 막말하면 북한말로 막말한다면 날구치던 그런 이제 10대에 정말 철없는 그런
심부름꾼.
예, 심부름꾼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최창거리가 김일성보다 많이 이상이었고 이제 그래도 김일성이 그렇게 막 무분별함을 보고도 묵인했다는 걸 봐서는 그래서 김일성이 최창걸이 죽은 다음에도 조선예술영화에서 최창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을까 이게 묘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예. 어떻든 조선혁명군 하면 우리 북한 주민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북한에서 배워주는 조선혁명군의 예, 창건도 김일성이 한 것도 아니고
예.
또 살인관도 김일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김일성은 그 회고록에서도 조선혁명군은 정말 자기 자신이 만들었다 해서 무장투쟁 준비를 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 중국 고유수에서 창군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혁명군의 기본 사명은 도시와 농촌에 들어가서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각성시켜서 그들을 항일의 기치 아래 묶어 세우면서 무장투쟁의 경험을 쌓고 장차 본격적인 무장대오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를 갖춰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근데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정말 진짜 북한 주민이 알아야 될 사실은 조선혁명군은 국내에도 정말 그 당시에 1929년도에 5월 달에 길림시에서 임시정부의 국민부 지도자들이 만드는 그런 조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
예, 그때 군 위원장 겸 사령관이었던 이준식, 제일 초기 조선혁명군 사령관이었죠. 그때 1중대장으로서 양세병이 됐고요. 2중대장은 윤환, 또 3중대장은 이태영, 4중대장, 5중대장 뭐 이렇게 뭐 장초로, 안흥 이렇게 정말 이런 사람들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김일성은 그 당시에 어린 김성주로서 사실은 이런 조선혁명군에 가입도 안 한 상태였고요. 29년도면 김일성도 17살밖에 안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벌써 이미 전에 조선혁명군은 창원대 있었고 사령관도 있었고 예, 그런 조직이었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김일성 평전 내용을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15번째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김 선생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딱딱 찍어주는 말씀을 듣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도 되게 이제 김일성의 역사에 대해서
아마 충격일 겁니다.
예, 거짓말이 한 번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놨던 그 조직을 자기가 모방을 하고 자기가 창건한 것처럼 북한에서 많이 세뇌를 시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거짓말도 한 번 시작하고 나니까 네. 이제는 그 거짓말 속을 그 거짓말 기틀을 딱 이제 놓고서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점차적으로 거짓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김일성 평전을 읽다 보면 김일성이 총 20자루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네요. 김일성의 확보한 총 20자루와 고동래라는 분의 피살이 연관이 되었는데요. 김일성 평전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입니다. 고동래.
네.
그런데 예, 당시에 조선혁명군 사령부에서 호위병으로 지내면서 심부름을 다닌 적이 있던 그런 김청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책을 평전을 썼던 그 작가한테 네.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게 다 드러났습니다.
아, 예.
그 이 김창이라고 하시는 그 증언하신 분은 1945년도 이후에 북한에 가지 않고 83년까지 중국 연영성 신변현에서 살았습니다. 예, 그가 이제 밝힌 데 의하면 고동래 소대장이 고유수에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김일성처럼 이 고동래도 무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에 김일성이 총을 훔쳐가지고 안도가 아니라 무송으로 달아났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때 이제 무기를 주면서 그때는 넌 안도에 가라 했는데 김일성은 그 무기 가지고 무송에 갔던 거죠. 당시 그때 무송에는 강반석이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그때 혁명당 안에는 양세봉이 김일성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혁명군에서 한 개 소대가 너를 잡으러 가니 몸을 피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네,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네.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이자 그 이야기했던 김청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예.
그런 소문이 돌았지만은 그 당시에 예, 그 친구는 고소시에 간 적도 없었고요. 예, 고성의 그 사람은.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예, 그 증언에 따르면 고동래가 소대가 그 고동래 소대죠.
네.
그 소대가 결국 파견돼 가지고 무송의 김일성을 잡으러 갑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는 말하면 김성주지요.
예, 무기를 찾으려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객주집에 가서 점심밥 먹다가 김일성의 친구인 장우라가 또 이제 나타났는데
아.
그가 나타난 게 거기서 나타난 거 아니었습니다. 중국 경찰들을 예, 데리고 나타난 거지요.
아.
네, 그러니까 고동래가 결국 김일성을 잡으러 왔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네.
김일성은 정말 이제 장우라면 또 이제 부자고 또 중국 경찰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찰들이 결국 고동래를 잡으러 온 거죠, 결국.
아, 그래 결국은 이제 김광렬이라는 사람이 김일성한테 총을 20자루 주면서
네.
네가 이제 양세봉 부대 느낌도 보고 국민부하고 거래하는 애들을 잘 살펴봐라 이러고 세금을 징수해라
네.
이래서 무기를 빌려주고 김광렬이는 그때 당시 장춘으로 나와서 결국 경찰에 잡혀서 옥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김일성은 그 무기를 혁명당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고 그 무기를 가지고 지금 무성으로 달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건 빌린
예.
총이고
예.
그걸 또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총인데
네.
결국은 그걸 안 하고
예.
결국 이제는 그 무기를 손에 쥐니까 욕심이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기를 쥐고 나니까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 세금 징수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뭐 또 징수하다라니까 제 생각인데요. 이게 분명합니다.
네.
그 무기를 다시 이제 반납하지 않은 이유는 무기를 지고 나니까 세금 징수가 쉬워지는 거예요.
예.
무기를 보면 무서워가지고 다 돈을 내놓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약간 좀 부가 축적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아마 자기의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혁명당에서는 고동래를 소대장으로 하는 한계 소대를 그 김일성이 가지고 간 무기를 반환하려고 무송까지 따라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결국은 무송에서 이제 객주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이제 김일성이 장우라라는 그런 자기 소꿉 시절 친구를 데리고 나타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쪽에서는 네. 되게 부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그래서, 경찰까지 같이 대동해가지고.
예, 그래서 네. 그 한계 소대를 체포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소대 인원이 9명이라는 게 이제 밝혀져 있고요.
네.
예, 그때 무송은 소나무 골이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가인 무송년 소나무 거리에 있는 중국 여관이었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 경찰이 잡히면서 그 대원들이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때 고동래에게 이런 수모를 받아본 적이 없다. 예,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네.
결판 내자고 막 했었죠.
아.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김일성도 아마 예, 좀 질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고동래라 그 소대들을 이제 정말 경찰에 붙잡아가지고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혼을 내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예.
예, 그 이제 김일성을 잡으러 왔던 그 고동래 소대장을 그 여관 밖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투숙하고 있었던 여관에서 나오는 걸 누가 총으로 쐈는데 후에 무성의 소문이 났는데 그게 김일성이 주도하고 장우라가 데리고 온 중국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20자루의 총 때문에 이제 고동래라는 정말 귀중한 예, 그런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군요.
네, 결국 그 당시에 고동래가 이제 정말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 예, 그러고 나서 중국 경찰이 고동래의 시신을 가져갔잖아요.
아.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 김성주는 그 사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또다시 예, 사라집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는 사라져버려가지고 결국 그 무기를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아, 네. 오늘 이제 내용을 지금 쭉 보니까 우리가 이제 김일성이 항일 유격대 창건과 그 20자리 권총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또다시 김일성 평전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 모든 사실이 김일성 평전이 아니면 정말 역사의 깊은 골짜기에 묻힐 뻔했구나. 누군가 피로써 얻은 무기를 가로채서 자신이 공로로 포장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을 피살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김일성의 진정한 나라의 독립이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김용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강의 김일성 만들기와 김일성의 별명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북한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